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네. 벨직 신앙 고백서 오늘은 17항 타락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육적, 영적 죽음에 빠져 그 자신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었으므로 떨며 하나님을 피했을 때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지혜와 손으로 그를 찾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할 여인에게서 태어날 그의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함으로 위로하기를 기뻐하셨음을 믿는다. 네. 17항에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한 약속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벨직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보스턴은 인간 본성의 상태를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무죄의 상태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도덕적 본성을 지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성의 상태인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중생하기 이전에 모든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성의 상태, 타락한 이후. 셋째는 은혜의 상태로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의 회복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100%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께 붙들려면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죄를 기피할 수도 있는 이 은혜의 상태를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즉 죽음 이후에 영생에 들어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상태가 인간의 본성의 상태이고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완전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의 의지는 결국 죄를 범하여서 타락한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소망이 없는 지경에 우리 스스로를 빠뜨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 다시 완전한 영광스러운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큰 그림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이 모든 세계를 통해 그분이 다시 그 영광을 성취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이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뭐가 될까요? Grace, 은혜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십시오. 은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선도 의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위대함은 인간이 인간 자신의 타락하고 부패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일 뿐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절대로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만큼 사실 추상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놀라운 감사와 감격과 감정을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에 대한 어떤 감격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감사도 없이 메마른 종교 생활을 그냥 관성을 따라 사고 있는 가장 중대한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체감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그 은혜라는 단어 앞에 한없이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한없이 높아지는 것이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실존적 자각이 있어야 그 마음과 영혼 안에 십자가의 위대함은 그의 영혼의 수직으로 임하는 감동의 심포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 그들 중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을 파기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17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육적, 영적 죽음에 빠져 그 자신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었으므로 떨며 하나님을 피했을 때라고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스스로 육적, 영적 죽음에 빠져서 자기를 완전하게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버린 존재가 됐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완전한 지정의의 상태에서 인간은 죄악을 선택했고 그 결과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어떤 희망도 없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그 삶을 보십시오. 삶을.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나는 지금 완전한 행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나는 완전한 아주 퍼펙트한 완전한 행복 가운데 나는 있다.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가 있겠습니까? 잠시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잠시 잠깐 동안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 끝에 밀려오는 또 다른 생각은 그런데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언제 이 행복이 다 사라지고 또 견디기 힘든 고통이 내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근심이 따라오는 거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시간을 지나갈 뿐입니다. 잠시 기쁜 날도 행복을 느끼는 날도 있겠지만 길거나 그런 날이 길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슬픔이 다시 기숙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인간 실존의 비참함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그런 자신의 비참함을 자존심으로 가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그런 척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근심이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왜 죄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얄팍한 자존심으로 가리려고 합니까? 손바닥으로 태양이 가려지나요? 작은 우산으로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인간은 빨리 인간 실존의 이 비참함을 빨리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자기의 그 아성을 지키고 자기의 비참함을 열어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어리석게도 죄악의 전적 타락과 부패로 인한 자기의 삶에 드리워진 고통의 굴레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리고 감추고 수치스러워하고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인간들은 그걸 가리고 감추고 안 그런 척 하냔 말이죠. 안 그런 척.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하나님 저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전적인 타락의 부패의 결과물들입니다. 나의 이 모습이, 내 가정의 이 모든 문제들이 모두 하나님 죄 때문입니다. 죄와 불순종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겸비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낮출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텐데 누구도 그렇게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실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합니다. 묻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누군가의 품에 뛰어들어가서 한없이 울고 싶은 그 품에 안겨서, 이게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정말 나를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절대자의 그 품 안에 뛰어들어가서 그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울고 싶은 이 마음들을 다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여전히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아래 모두 내려놓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치유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나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육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참하게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그 모든 지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눈물 젖은 얼굴로 그리스도를 올려다 보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그 절망의 늪에서, 자기 절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서도, 염치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떨며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이 어디 있나요?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자기가 지은 죄가 비수처럼 찔림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를 범한 죄인이 나아가야 될 곳은 갈보리 언덕뿐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시편 73편 27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는, 죄인을 내치지 않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거기에 회복의 길이, 거기에 다시 완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지혜와 손으로 그를 찾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할 여인에게서 태어날 그의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함으로 위로하기를 기뻐하셨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한없이 어리석고 비천한 인간과 달리 우리 은혜로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지혜와 손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천만에 우린 절대로 하나님께로 찾아 나갈 수 있는 의지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태풍을 몰고 찾아가십니다. 간음을 저지른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앞장세워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닭 울음 소리로 그에게 찾아가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중세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사람 루터를 깨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놀라우신 지혜와 손으로 오늘도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뱀의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에 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간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법입니다. 어떤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두려움과 근심 속에 두려워 떨며 있어야 되는 움츠려들이 있어야 되는 풀숲에 숨어서 나뭇잎으로 벗은 몸을 가리고 덜덜덜덜 떨며 있는 그 죄를 범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을 보란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그렇게 소망 없이 죄 아래서 신음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그 은혜를 멀리하면서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때때로 참으로 안타깝고 염려스럽게 그지없는 이런 영혼들을 본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이 저질러진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이 사탄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앞에서 이 셋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이죠. 반드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되찾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펄 복음입니다. 사탄 마귀가 여인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그 승리의 결과물로서의 위대한 대속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시키셔서 그들을 모두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심으로 결국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임을 이 소망으로 가득 찬 약속을 하나님이 비극이 일어난 에덴 동산의 주인공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타락으로 인해 받을 영원한 벌도 말씀하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로하셨다. 이 약속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절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되게 하셨다고 벨직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악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짓게 되든지 간에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지어 주님과 멀어진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렇게 됐다고 여겨지는 분들에게 고합니다. 부디 다시 주님께로 나와 그 피 묻은 손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거기에 당신의 살 길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손을 잡아주실지 그렇지 않을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그 앞으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음에도 그들을 위로하시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셨다.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을 파괴한 아담과 하와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은 이 같은 은혜 언약을 다시 체결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계약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를 믿는 믿음을 너에게 선물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값없이 주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개혁된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혁된 신앙의 또 다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드는 언약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의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우리는 오직 죄인과 맺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영원한 은혜의 이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떠나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생각할 수 없고 성경의 핵심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반드시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자꾸 이것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 이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도 하는 이런 오류에 자꾸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두 이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인정받으며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그 언약을 토대로 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언약을 굳게 신뢰하면서 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견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경건한 삶과 예배의 모습은 이것을 내가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가? 부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은혜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인생 속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의 날들을 시련과 고난의 폭풍을 뚫고 찬란히 빛나는 태양 앞에 서게 되는 이런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